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어린이가요, 애완견을 키우면 신체 발달이 빠르고 또 정서가 안정되는 등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말 못하는 동물이지만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개를 또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요즘은 동반자라는 의미의 반려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반려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번 주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각국 정상들의 애완견에 대한 이 반려견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65살 생일 선물로 개를 받은 일이 기사의 배경이 됐더군요. 투르크마니스탄 대통령이 양치기 개를 선물했다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소문난 애견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어떨까요? 네, 역시 하나같이 애견인이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요, 불가리아 대통령에게 역시 양치기 개를 선물 받았던 적이 있었지만요, 이미 두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죠. 당시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개라는 의미로 First Dog으로 불렀습니다. 이 반려견을 대하는 국민 정서를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이죠. 빌 클린턴 대통령 부부도 친구라는 뜻의 버디라는 이름의 개를 키웠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취임 이후에 모두 16마리의 강아지를 키웠으니까 뭐 둘째라면 서러울 애견인이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가족의 퍼스트 독은 첫 번째 임기,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무렵에 입양했는데요. 유일하게 백악관에서 개를 키우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인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반려견을 키울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기자수첩,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드라마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곡 듣고 가볼까요? 해리 닐슨의 노래, 강아지 노래 골라봤습니다. The Puppy Song 들어보시죠. Dreams are nothing more than wishes, and a wish is just a dream you wish to come true. So very lucky just to have some company to share a cup of tea with me. I'd take my puppy everywher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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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wouldn't care. But we would stay away from crowds. Besides that said, no .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온라인은 컴퓨터나 컴퓨터처럼 사용하는 손전화 등 기기로 접속하는 인터넷 혹은 통신 공간을 말합니다. 오프라인은 라인, 선을 연결하지 않은 세상인 거죠. 쉽게 말해 온라인 상점은 인터넷 상점이고요. 오프라인 상점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직접 찾는 백화점 등을 말합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상점이라면 아마존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오프라인 상점이라면 월마트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공룡 회사의 저돌적인 판매 전략이 미국의 유통시장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월마트가 2019년 회계연도에 전자상거래 매출을 40%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월마트는 온라인몰인 월마트.com에서 주문한 식료품을 받아갈 수 있는 매장도 현재의 두 배인 1,9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내년 1월 끝나는 2018년 회계연도에 온라인 매출을 115억 달러로 올릴 걸로 보입니다. 반대로 온라인 최강자인 아마존은 오프라인에 침투하는 전략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70여 개 매장을 보유한 식료품 기업을 인수하고 전면전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자, 이렇게 전면 승부를 벌이는 두 공룡 기업의 승부, 배송 경쟁력이 될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달 들어 월마트는 미 전역에 거느린 5천여 개 매장을 등에 업고 30초 이내 반품 처리, 부재중 배송 서비스 등을 잇따라 도입했고요. 아마존도 자체 배송 시스템인 셀러플렉스를 인도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시범 운영하는 데 이어서 집 앞까지 분실 없이 배달해주는 스마트 초인종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내 유통업체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강조하는 현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악마의 바람. 지난 8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나파밸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바람을 타고 주변부로 확산하면서 사망자 수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31명으로 는 것으로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실종자도 10일 현재 400명인데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기록된 1933년 그리피스 파크 화재 사망자 수보다 2명 더 많은 수입니다. 6만 9천 헥타르를 태우고 있는 이번 산불. 참고로 1헥타르는 1만 제곱미터의 공간인데요. 주택과 사업체 4,500여 채가 소실됐고 주민 2만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소방대원 약 8천 명이 현장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길이 잡히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이 악마의 바람 때문인데요. 봄의 우기가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 10월이 되면 캘리포니아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산불이 쉽게 퍼지는 상황에서 10월에 부는 강한 바람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80k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화재 지역에서 며칠째 불고 있는데요. 소노마 카운티에서는 시속 130km의 허리케인급 바람이 불기도 했다고 합니다. 매년 캘리포니아를 찾아오는 이 바람, 3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바람을 미국인들은 악마의 바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 기자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매일 땀나게 취재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취재 기자와 함께 취재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하게 대화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한 주간 한반도 간추린 뉴스 머릿기사로 알아봅니다. 먼저 지난 10일자 보도입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군이 군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내 수감자들과 강제 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처우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에서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인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1일째 보도입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정권 붕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전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군사행동 대신 외교, 경제적 압박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 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12일째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로는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군과 한국군 작전 계획을 해킹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북한은 그런 사이버 역량을 갖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케네스 기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어협력센터 대사는 11일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이번 사이버 공격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수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해드린 내용인데요. 북한이 미국과 한국군 작전계획을 해킹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어협력센터 대사가 저희 VOA와 인터뷰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이 사이버 공격에 도움을 줬을 가능성을 또 언급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김영남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요, 이번 기사에 이 청취자들께 좀 낯선 개념들, 낯선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예. 네. 뭐 사이버전, 사이버 방어. 이 개념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예. 사이버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모바일,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가능하게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거를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네.
이런 그 사이버 공간, 인터넷을 사용해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국가 간의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기존의 억제, 뭐 보복, 주권, 사법당국의 관할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개념이 잘 적용되지가 않는 건데요.
네.
이러한 이유로 뭐 범죄가 발생하고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경찰이나 정보당국이 이걸 어떻게 뭐 해결을 해야 하는지, 누구를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그 개념이 지금 잡혀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예. 뭐 그러니까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수사도 어렵고 실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뭐 이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 사이버 전쟁이라는 거는 평시,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은 항상 발생하고 있고 실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 재미난 얘기를 들은 거는 그 이 사이버 전쟁, 아무리 과한 사이버 전쟁을 가한다고 해도 이게 네. 전쟁이라는 그 전쟁 도발이라는 그 선을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아, 이 국가가 나에게 전쟁을 선포했구나, 그래서 공격을 다시 가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사이버 공격이라는 거는 공격자를 특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람과 사람 간의 사건이면은 실체가 있겠죠.
네.
누군가 목격자도 있고 뭐 이렇지만 사이버 공간이라는 거는 다 암호화된 그렇기 때문에 예, 실체가 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예, 제가 사전을 보니까요. 이 사이버라는 단어를 컴퓨터와 관계 있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아, 영어 알파벳으로 C-I-B-E-R, 사이버. 자, 저희들이 오늘 나눌 얘기가 이 사이버에 대한, 사이버 전쟁, 사이버 방어에 대한, 그런데 북한의 사이버 전쟁, 북한과 관련된 또 미국과 한국, 또 러시아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지금 관계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인터뷰한 사람이 이 나토 사이버 방어 협력센터 미국 대사란 말이에요.
네.
네. 이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 대사의 역할이 뭔지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우선 나토는 그 북대서양 조약 기구로 그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 국가들, 과거 냉전 시대 러시아, 중국 등과 이렇게 반대편에 섰던 국가들의 네. 연합단체고요.
네.
거기 산하 사이버 방어 협력센터는 나토 산하 기관으로서 나토의 그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에게 그 회원국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역사를 소개해드리자면요.
네.
2008년에 설립됐습니다. 사이버 방어협력센터는.
네.
이게 설립된 계기는 2007년에 발트해에 있는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네.
2007년 에스토니아라는 국가가 사이버 공격을 당하는데요. 에스토니아는 1991년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적고 그랬기 때문에 디지털화만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다라는 취지하에서 엄청난 디지털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자정보.
전자정보로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서 가장 그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요.
네.
그 전자정보 분야에서는요. 근데 그 국가가 2007년에 공격을 받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은 이 공격의 배후를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물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그 2007년에 그렇게 기술이 발달된 에스토니아라는 국가도 이 사이버 공격 하나로 모든 뭐 행정기관, 병원, 은행 뭐 이런 것들이 다 3주 동안 아예 먹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당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나토 차원에서 이 사이버 공격을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겨난 기관입니다.
당시 사이버 공격으로 전산망이 완전히 마비돼서 거기에 회원국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생겼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 취재 그 인터뷰를 하신 배경이 최근 북한의 해킹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예, 우선 그 한국에 위치한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 국방 관련 자료들을 모아놓는 그 센터인데요.
네.
그곳이 지난해 9월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그 집단한테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장돼 있던 자료들이 유출된 거죠. 근데 이거를 최근 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네.
이 해킹당한 정보가 북한의 손에 넘어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사화가 되고 언론 보도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 해킹당한 문서 중에는 그 여러 군사기밀이 들어있습니다. 그 한국군의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군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한미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군사 비밀들도 많은데 그중에 눈에 띄는 거는 작계 501호라고 불리는 한미연합군의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작계 501호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네.
미 증원군, 미군이 한반도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특수전 부대 그리고 미사일을 동원해서 북한의 지도부를 타격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참수작전 같은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민감한 자료죠. 이 자료도 넘어간 해킹된 자료 중에 하나라는 게 지금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지난해 9월에 일어났던 해킹 사건을 이철희 의원에 의해서 북한에 넘어갔다라는 게 확인된 건가요, 그러면?
예, 이 부분은 지금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 한국 국방당국이나 미국 국방당국은 이거를 군사 보안 관계상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뭐 이철희 의원이 뭐 제시한 자료들이 충분히 신빙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유출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총 235GB에 달하는 자료가 유출이 됐다. 하지만 국방부가 그 중에서 뭐가 유출이 됐는지 확인한 건 그중에 23%, 그러니까 53기가 정도. 전체 유출된 것 중에 23%가 뭔지를 알지 나머지는 뭐가 유출됐는지도 모른다.
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
유출된 것만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인터뷰하신 그 케네스 기어스 대사가 진단하는 것이 북한이 그렇게 해킹할 능력이 충분히 되며 그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해킹에 도움을 줬을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기어스 대사는 그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미 정보당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 총 20년가량을 미국 정부에서 일을 했는데 뭐 미 육군에서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미국 국가안보국 NSA 그리고 해군 범죄수사대 NCIS 등 이런 곳에서 20년간 정보를 다루던 사람입니다.
네.
후에는 뭐 민간 연구단체 등등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미국 대사로 나토 사이버 방어 협력센터로 파견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발언입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서 좀 전해 주시죠.
예, 우선 최근 발생한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한국군에 대한 그 해킹 사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 네. 북한이 실제로 이런 능력이 있는지 혹시 뭐 배우는 없을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그 결과 북한은 충분히 이런 능력을 갖추고 있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이 이를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얻을 게 많다는 겁니다. 이 북한과의 사이버 협력을 통해서
네.
예, 예를 들어서 북한을 하나의 기회 장소로 보는 거죠. 이 그 미국이나 서방 세계 국가가 북한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시를 가정을 해서 미리 침투해서 공격을 당해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한을 사이버 전장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미리 그쪽에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의 사이버 교전을 해보고 그리고 가늠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건 네. 가능성이라는 거고요.
네. 예. 그러면 북한이 이번 해킹을 한 의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우선 기어스 대사에 따르면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네.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함이죠. 우선 각종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자금이 많이 열악한 상황에서
네.
북한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군사 당국이나 이런 뭐 정보 기관에 대한 해킹을 한다기보다는 개인 은행, 회사, 금융권 이런 쪽으로 해킹, 뭐 쉽게 말해 가지고 그쪽에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거죠.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빼내서
네.
그 정보에 담겨 있는 계좌나 화폐 등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은행 계좌나 각종 자금들은 다 디지털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게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도둑질을 한다는 겁니다. 예.
네.
실제로 제가 지금 그 아일랜드에서 발생하는 그 북한 소행으로 보이는 해킹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서도 지금 아일랜드 외무당국은 지금 이거를 사기 범죄 행위로 보고 있다. 그래서 수사를 가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지금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범죄 행위인 거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예, 두 번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 기밀을 알고 싶은 겁니다. 기어스 대사에 따르면은 그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거는 자신들이 언제 공격을 당할지 이거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해 모든 서방 세계 국가들이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혹시 군사적 움직임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네.
입장에서는.
네. 예. 자, 기어스 대사가요. 사이버 간첩 활동이 황금기를 맞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북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기어스 대사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러니까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네.
각종 문서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저희는 인터넷에다가 저장을 하고 디지털로 저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황금기라고 말한 이유는 간첩 활동을 하기에 턱없이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기가 너무 편해졌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기어스 대사의 말에 따르면은 디지털화된 문서나 비밀은 아주 쉽게 마음만 먹으면 해킹이 가능하다는 게 기어스 대사의 설명입니다.
네, 북한의 활동에 러시아 개입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서요. 러시아가 북한에 인터넷망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그 러시아 국영통신회사인 트레스텔레콤이 최근 북한에 인터넷망을 설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은 그 중국의 차이나 유니콤이라는 회사, 그쪽에서 제공하는 인터넷망만을 사용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인터넷망이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개가 된 거니까 인터넷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도 더욱 좋아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과거에 북한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다고 했을 때는 인터넷망도 단순하고 이래서 목표를 공격하기가 아주 쉬웠다면은 이제는 그 북한의 인터넷이 조금이나마 다양화가 된 건데요.
네. 예. 김영남 기자가 이 기어스 대사한테 재미있는 질문을 했던데요. 북한이 미국과 한국, 서방과 사이버전을 벌이면 그러니까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네. 기어스 대사의 답변은 아주 빨랐습니다.
네.
바로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유는 우선 뭐 지금 러시아의 인터넷망이 들어가고 뭐 그러고는 있지만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터넷 자체도 매우 제한돼 있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은 이동하는 정보가 그만큼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공격 목표를 설정하기도 쉽고 그 목표를 설정했을 시 그거를 공격에 가하는 것도 매우 쉬운. 그러니까 감시부터 공격까지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사이버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반대로?
네, 뭐 이것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방해하려고 그러니까 교란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될 때 그거를 컴퓨터, 사이버 공간에서 교란을 해서 그거가 실험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어스 대사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신빙성이 네. 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모든 가능한 것을 다 동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이버 공격 방법도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기어스 대사의 분석입니다.
네. 지금 미사일 발사를 교란하는 뭐 이런 목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해킹을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셨는데요.
네네.
그러면 어떤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 건가요?
예, 우선 뭐 저희가 쉽게 말하면 레이저 전자파를 쏘는 재밍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공격이라는 거는 북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컴퓨터에 잠입을 해서 그 컴퓨터가 오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어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컴퓨터에 접근만 가능하면 이 컴퓨터로 하여금 발사 목표 지점을 원격으로 바꿔서 다른 곳에 떨어뜨릴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사이버 공격의 핵심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해킹하는 것이 충분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고 그 목적은 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기밀을 빼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요.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 사이버전에 대해서 북한 관련해서 현 상황을 놓고 김영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브루노 마스가 부릅니다. 레이지 송 들어보시죠.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I just wanna lay in my bed. Don't feel like picking up my phone, so leave a message at the tone. Cause today I swear I'm not doing anything. I'm gonna kick my feet up and stare at the fan. Turn the TV on, throw my hand in my pants. Nobody's gonna tell me I can't. Nah, I'll be lounging on the couch just chilling in my Snuggie. To MTV so they can teach me how to Dougie. Cause in my castle I'm the biggest man. Oh yes, I said it, I said it, I said it cause I can. Toda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네, 노래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죠.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학자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어 과외 교사였던 김현식 교수가요. 북한 주민을 위해 번역한 영어 평양말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여 년 전 품었던 한 탈북학자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영어 교재를 제공하고 동시에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 지난 1990년 러시아에서 기독교 성경을 처음 접했을 당시의 결심이었습니다. 올해 85세인 탈북자 출신 어학자 김현식 교수는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 교수로 재직 중 러시아 국립사범대 파견 교수를 지냈습니다. 파견 교수로 있던 지난 1992년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후 미국으로 이민한 누나와의 비밀 만남이 북한 측에 발각돼 호출을 받자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에 머물렀던 김 교수는 지난 2003년 미국의 명문 예일대학 초빙 교수로 온 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 근무하는 김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교 시절 러시아어 과외 교사를 맡기도 했는데요. 김 교수가 평양말 성경 편찬을 결심한 이유는 북한 주민에 대한 애정 때문입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12년 VO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서 미국 선교사 한 분이 건네준 성경책 내용이 북한 주민에게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예수의 탄생 전과 후로 구분한 하나님의 약속을 뜻했지만 자신은 오래된 약, 새로운 약이란 뜻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어학자인 자신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선 쉬운 말로, 즉 평양말로 번역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김 교수의 오래전 결심은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평양성경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지난 2012년부터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평양말 성경 집필과 출판을 목적으로 평양성경연구소가 비영리단체로 미 연방정부와 버지니아주 정부에 등록되기까지 15년, 그리고 번역 저작권을 얻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시작한 평양말 성경 만들기는 언어학자, 신학자, 법학자, 과학자 등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번역 기간은 총 2년, 러시아 성경, 일본 성경, 한국말 성경,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등을 비교해가며 재번역을 거듭했고 편집 기간에 거쳐 지난해 3월 마지막 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신학성경 평양말 번역본, 즉 영어 평양말 대역성경인 하나님의 약속 예수 후편이 출간됐습니다. 김 교수는 현재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어려운데요. 전통 한복 연구가인 부인 김현자 씨는 VOA에 서울과 뉴욕, 캘리포니아 등지에 거주하는 5명의 학자들이 주축이 돼 번역 작업에 헌신했다며 김 교수와 자신도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하루 12시간씩 일에 전념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이거를 위해서 성경이 한 민족을 위한 성경에 성경을 만드는데 기초 작업 이게 북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김현식 교수 워낙 본인의 뜻이 확고하니까
김현자 씨는 가장 힘들었던 일로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고 평양말 재번역을 위해 수천 번에 걸쳐 사전을 찾았던 일을 꼽았습니다.
이제 사전 찾는 일이 힘든 거죠. 사전 계속 사전 찾아야 되니까 어떤 경우에는 비동사를 하루에 열댓 번을 찾을 때도 있거든요. 거기 문장에 맞도록 어떤 거를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종이로 그거를 찾아야 된다는 게
워싱턴 평양성경연구소의 예수 후편은 영어 성경 NLT 2011년 판을 평양말로 번역한 겁니다. 김현자 씨는 러시아어와 일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김 교수가 러시아와 일본, 영어, 한국말 성경 등을 대조하며 뜻이 통할 때까지 애를 쓰는 등 단순한 영어 성경 번역 작업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평양말 성경 작업을 위해 남북 통일말 사전, 남과 북이 함께 읽는 성경 이야기 등의 책도 출간했습니다. 밤낮으로 김 교수의 곁에서 번역문을 읽고 다시 사전을 찾아주는 등의 일을 도맡아 했던 김 씨가 가장 크게 우려한 점은 뇌졸중을 앓고 있는 김 교수의 건강이었습니다. 김현식 교수는 평양말 성경 편찬 작업을 하는 동안 수차례 생명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여러 번의 뇌수술과 재활을 거치는 동안 건강은 악화됐고 그로 인해 더 조급해진 마음에 일을 서둘렀습니다. 그러다 올해 그야말로 사망선고 직전까지 갈 만큼 생사를 오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마지막 탈고 뒤 쓰러져 뇌수술을 받았던 김 교수가 같은 해 10월 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마지막 편집된 것을 다 읽고 나서 쓰러진 뒤 의사들로부터 현대의학으로는 가망이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김현자 씨는 당시 장례 준비를 생각할 만큼 김 교수의 생명이 위태로웠다고 말했습니다.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지난 9월 13일 김 교수 부부는 기독교 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는 한국의 홍성사가 발간한 영어 평양말 성경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의 30년 꿈이 현실로 이뤄진 날을 김현자 씨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9월 13일 오후에 둘이 많이 울었죠. 교수님하고 침상에서 많이 붙들고 울면서 그랬죠. 아, 이 책은 번역자를 만나러 미국까지 왔구나. 그런데 교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같이 있고.
김현자 씨 곁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리는 탈북학자 김현식 교수. 생사를 여러 번 오가며 영어 평양말 성경 편찬에 여생을 바친 김 교수의 현재 모습은 5년 전 요한복음서 번역본을 내놓으면서 활짝 웃었던 때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김 교수는 평양말 성경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담은 자서전 80년 7만리를 편했을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종교와 통일 문제를 연계해 언급했었습니다.
개인의 생활에서나 나라의 정치에서 혹은 통일 유익하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강하다는 것. 정치적인 방법으로서는 안 된다.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모두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한반도 통일은 기독교 복음으로 이룰 수 있다는 신념으로 영어 평양말 성경 신약본을 완성한 김 교수는 연신 눈물만 흘리다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어는 잘, 영어는 말.
김 교수의 말을 엮으면 북한 사람들이 영어 성경으로 공부도 하고 영어 성경도 보는 일이 시작됐다는 내용입니다. 언어학자인 김 교수가 영어 평양말 성경을 펴낸 두 가지 목적인데요. 영어 문장을 외우며 공부하는 북한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영어 교재를 제공하고 동시에 기독교 복음을 알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김현식 교수가 번역과 심의를 총괄한 하나님의 약속, 예수 후편은 현재 몽골의 선교단체를 포함해 몇몇 기독교 단체가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북한 사람들에게 배포되고 있다고 김현자 씨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배포되는 목표 시점은 북한이 개방된 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개방되고 이 책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김 교수 부부의 사명이라고 김현자 씨는 말합니다.
양반이 계속 혼수 상태에서도 만수대에 가서 이 책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들고 저거를 들고 만수대에 가야지요. 그리고 평양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승리의 보고를 드립시다. 맨날 아침에 구호하는 거 있잖아요. 승리의 보고를 그러셔야죠.
워싱턴 평양성경연구소가 편찬한 영어 평양말 성경 대역본은 현재 한국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 순서 남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자,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영국군은 국회 이사당에서 불과 0.5km 떨어진 곳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코크번 제독이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포도주를 따라 잔을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못하고 급하게 도망친 제임스 매디슨 미국 대통령을 위하여 건배!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이미 백악관에서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미군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발티모어가 아니면 지옥에서 저녁 식사를 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영국군 약 4천 명은 발티모어로 진격했습니다.
뷰의 이야기 미국사 제17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미국군은 약 100문의 포를 가지고 높은 지대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낮은 지역에 있는 영국군을 향해 사격을 가했습니다. 영국 함선들은 포트 맥헨리에 함포 사격을 가했습니다. 영국군이 쏜 포탄과 박격포탄은 비오드 포트 맥헨리에 떨어졌습니다.
포트 맥헨리에는 높은 깃대에 미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깃발은 볼티모어 시를 방어하는 미국군과 영국군 함정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25시간 동안이나 포를 쏘아댈 때 영국 측 배에는 시인이자 작가며 변호사였던 젊은 미국인 프란시스 스캇 키가 타고 있었습니다. 스캇 키는 영국군에 억류돼 있는 미국인 의사를 석방하라는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요청을 전하기 위해서 영국 배에 올라 있었습니다.
영국군은 워싱턴에서 퇴각할 때 윌리엄 빈스라는 미국 의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프란시스 스카키는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석방 요청 피운지를 영국 코크번 제독에게 전했고요. 코크번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코크번 제독은 스카키와 그 일행을 억류한 뒤 공격이 끝나면 의사와 함께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날 하루 종일 영국군은 포트 맥헨리에 포격을 계속했습니다. 간혹 맥헨리의 미군 포대도 이에 응사하는 포를 쏘았습니다. 밤이었지만 미국이 쏜 포소리를 들으며 프란시스 스캇 키는 미국이 아직 항복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카키는 밤새 영국군이 퍼붓는 야포가 기지 위에서 장렬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영국 대포는 계속 포트 맥헨리 상공에서 터졌고요. 오전 7시가 돼서야 모든 함포 사격이 멈췄습니다. 날이 밝아오면서 젊은 미국인 스카키가 맨 처음 본 건 아직도 휘날리고 있는 미국 국기였습니다. 요새 가운데 높은 깃대에서 굳건히 펄럭이고 있는 국기를 보면서 스카키는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오 이른 새벽 빛을 보았는가. 저녁 노을의 마지막 빛이던 자랑스런 그것을. 위대한 싸움에도 살아있는 넓은 줄과 빛나는 별을. 프란시스 스캇 키가 쓴 글의 제목은 별이 빛나는 기,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스캇 키가 쓴 이 시를 노래하며 포트 맥헨리를 기억했고, 1931년 미국 국회는 더 스타 스팽글드 배너를 미국 국가로 제정했습니다.
미국군과 영국군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던 1814년, 양측은 평화협정을 논의했습니다. 평화회담은 벨기에 켄트에서 열렸고요. 미국은 존 아담스 전 대통령의 아들인 존 퀸시 아담스가 대표 단장을 맡았습니다. 양측은 협정에 대한 서로의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결국 영국은 미국 영토에 대한 요구를 포기했고요. 미국은 캐나다 영토에 대한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전쟁의 발단이 됐던 문제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1814년 성탄절 하루 전날, 미국과 영국은 전쟁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는 평화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은 모두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812년에 시작된 전쟁은 1814년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미국 상원은 빠르게 영국과의 평화 조약을 승인했습니다. 1815년 2월 17일에는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전쟁 종식을 승인했습니다.
2년 8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미국은 사망자와 부상자, 포로 등 3만여 명의 전쟁 피해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미국인들을 단결시켰습니다. 벨기에 켄트에서 협상을 진행했던 알버트 갈라틴 재무장관은 이 시기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그동안 국가적 의식과 혁명에서 내세워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고 있던 헌장의 정신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미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정치적 의견을 키우면서 서로에게 더욱 보편적인 애정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훨씬 더 미국인다워졌습니다. 국민 정서와 행동 모든 면에서 이제 훨씬 더 일체감을 갖게 됐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은 1812년 전쟁이 시작됐을 때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뒤를 이을 대통령 선거는 1816년에 실시됐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